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의 힘을 입어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 일을 잘 돕고 왔습니다. 보고 겸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리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광고만 하고 떠났습니다만은 가게 된다는 것은 여러 달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려고 했던 곳은 가나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어느 말이 맞습니까? 자, 그걸 설명하느라고 거기서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 멀리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하고 필리핀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별로 없으셔요. 얼마 있다 하니까 다시 전화 와서 잡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끊었습니다. 얼마 있다 또 전화 왔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장학금도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래, 예. 그거 말고도 돈 들 일이 좀 있으니까 좀 준비해 가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몇 달 지났습니다. 날짜는 11월, 10월 마지막 주일 저녁이다. 그까지는 제가 알았는데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얼마 있다 하니까 어느 여행사에서 여권을 복사해서 보내래요. 그래서 그것만 보내면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해외 나간 경험이 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잠깐 보내라니까 보냈습니다. 얼마 있다 하니까 비행기 삭슬 얼마 보내라 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 하니까 비행기 사서 또 보내라는 거예요. 지난번 보냈는데 또 보냅니까? 그러니까 예,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얼마쯤 또 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 지명을 무슨 각하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씨가 더운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 채 대충대충 짐을 좀 챙겼는데 떠나기 며칠 하루 이틀인가 전에 딸내미가 와서 아빠는 여행을 가게 되면 하다못해 기후 정도는 알아봐야 되지 그냥 간다고 야단을 치더니 거기가 더운 곳이다. 비가 자주 오는 곳이다. 그래서 반소매에 저 양산 하나 꼭 수건 양산 말고요. 우산 하나 꼭 챙겨서 가고 뭐 그래야 된다. 그래서 챙겼고 일주일 전에 은행 카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도 달러가 높으니까 많이는 못 바꾸고 막 적당히 바꿔서 그래가 갔습니다. 누가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김해공항 6시까지 오라 해서 갔더니 저를 부른 목사님이 저를 찾으셨고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간 거죠. 가서 보니까 거기가 민다나오라는 섬이었고 그 섬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도시 이름이 가갸이안디오르인가 뭐 그랬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가 크게 일을 벌여놓고 그 현지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 아는 분들이 어디 가냐고 묻길래 필리핀 간다 그랬더니 필리핀 어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 뭐하러 가는데 뭐 가보면 안다 하더라. 어디로 가는지도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온 겁니까? 모르고 온 겁니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고 와서 보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온 겁니까? 모르고 온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들이 빙그레 웃기만 해요. 아니 다른 분들이 그래요. 어디 가냐고. 필리핀. 필리핀 어디? 뭐 잘 모르겠다. 누구하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가서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날 보고 가자고 했던 그 목사님의 말, 그 말만 믿고 가는 거지 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뭐 해야 되는지 그건 몰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 때 가나안으로 갔다고 말하는 창세기 말이 맞느냐? 아니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다고 하는 히브리스 말이 맞느냐?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됐대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에 붙었고 거기 가면 어떻게 살게 되고 거기 가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전혀 모른 채 일단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얘기죠. 제가 거기까지 가게 된 그 과정을 쭉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고향을 떠나서 세판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상태로 마닐라까지 가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 시간 반쯤 가니까 남쪽에 그 잘 알지도 못했던 섬이 또 하나 있었고 거기 가서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여기에 젊은 선교사 한 분이 부산에서 어느 한 교회가 단독으로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요.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초중고 과정을 다 가르치는 그 미션스쿨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학생이 한 6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제법 유명한 학교랍니다. 그래서 거의 자립상태가 되어 있는 학교를 세워놓았고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그 과정을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한 20, 3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가 9개가 세워져 있고 4개가 현재 개척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9개 교회를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만 건물들이 참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어진 거냐고 했더니 한국 교회 한 교회가 한 교회를 맡아서 예배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전체를 돌보는 이분은 교장으로서 그 학교를 전체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흩어져 있는 산골에 흩어져 있는 9개 교회들 그걸 다 돌아봐야 되는데 혼자서 그걸 돌아본다는 게 참 불가능하다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연수차 거기 와서 협력하고 있는 한 1년 조금 넘었다는 강도사님 한 분이 그 좀 돕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 교회가 한창 힘을 써서 지원을 할 때에 여기뿐만 아니라 마닐라, 민다나오, 그 다음에 베트남, 미얀마까지 교회를 다 세웠답니다. 세웠었는데 한때 그 교회가 좀 시끌벅적하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는 다 철수하고 지금 민다나오 거기에만 겨우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현재가 그런 상태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기 출신 학생을, 거기서 자랐던, 이제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분은 프란체스카라는 조그마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차 필리핀의 대통령감이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그 학교를 다 마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필리핀에서 최연소 대학원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작은 여성이었었는데 논문 심사를 그렇게 잘 한답니다. 그래서 필리핀 내에 대학이 인가되는거나 대학 인가가 취소되거나 하는 것이 이분에게 많이 달려 있답니다. 그것도 묘한 것은 필리핀의 장성들이 진급 심사를 할 때에 꼭 논문이 통과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심사를 이 여자분이 맡아 있대요. 그래서 조마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자랑을 하는데 마침 그때 같이 강의하러 잠시 들러서 만났습니다. 또 한 분은 인도 사람인데 젊을 때 거기에 와서 여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서 마닐라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었었는데 요 시기만 되면 또 내려온답니다. 내려와서 같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영어 강의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몇 번 받았습니다. 참 그 재밌는 교재도 나누었고 앞으로도 영어를 쓰게 되면 항상 도와주기로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을 거기 출신으로서 두 분을 만나서 아, 이 학교가 오랫도록 이렇게 나가면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여기 학교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대학 과정을 바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상설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교육시키는 그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는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7분이 갔었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교수들 4명하고 여기서 들어간 교수들하고 딱 그 시기에 그 학교가 그때 방학을 한답니다. 방학을 하고 비는 그 시기에 이분들이 모여서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2주간, 그러니까 계절학교처럼 신학을 가르치는 이런 행사를 매년 해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은 10년 넘게 그 일을 매년 했다고 그럽니다. 했는데, 요번에 마침 제가 불려가가지고 그 일을 돕게 된 겁니다. 제가 뭐 가르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제일 잘하는 거 하래요.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저 불러가신 그 목사님이 괜히 영어를 잘한다고 뭐 잘할 턱이 없는데 어쨌기나 영어 선생 했으니까 막 그래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통역을 붙여준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가자마자 선교사님이 어쨌든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영어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얼마쯤 하다 보니까 재미가 좀 나더라고요. 또 좋은 점이 옆에 붙어있는 통역하시는 분 옆에 있는 이분은 영어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어로 통역을 또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옆에서 잘 도와주는 바람에 그 쉽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은 강의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이 강단에 세 사람이 섭니다. 한 사람은 한국 사람, 그 옆에 영어 하는 사람, 그 옆에 현지어 하는 사람. 그 필리핀은 현지어가 따갈로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민다나에 가니까 다른 언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비사야라는 언어가 또 있어서 비사야어를 쓰는 민다나오하고 따갈로그 쓰는 필리핀 사람하고는 또 이게 안 된답니다. 또 통역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널 써 있어야 하는데 오후 한 타임은 제가 그냥 영어를 하게 되니까 이 통역한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 선교사님이 그 시각에 다른 일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참 대단히 고마웠다는 얘기를 그리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막 되든 말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원고를 좀 제대로 챙겨야지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 6시간씩 영어 원고 준비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긴 흘렸는데 막 덕분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좀 잘하고 온 셈입니다. 주일에 그 현지 교회를 좀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한 차에 여러 명이 타고 쭉 가다가 여기 1차 내려놓고 또 갑니다. 또 내려놓고 또 갑니다. 그래서 절보고 끝까지 가래요. 차를 운전해가 간 강도사님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 도중에 통역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남은 저보고 그냥 차 몰고 그냥 가래요. 시골길 외길이니까 가다 보면 교회 나온대요. 면허증도 없이 필리핀에서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요. 참 경치가 좋습니다. 길 옆에요. 온통 바나나입니다. 파파야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참 희한하게 열매 많이 맺히대요. 그 사람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코코넛 트리. 참 높은데 참 보기 좋게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산골을 여행을 해도 저 깊은 골짜기에 교회가 서 있는 거 보면 감동이 좀 되시죠? 이 깊은 골짜기까지 누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싶은 그런 감동이 우리 산길을 깊은 산골을 여행을 하건 할 때가 느껴지는데요. 세상에 큰 포장도 안 된 그 털털거리는 길로 가면서 이 깊은 산골까지 한국인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참 감격스러워요. 도착을 해보니까 교회가 참 잘 지어져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벽이 막히는 게 아니고 벽이 다 트여져 있어요. 바람이 그냥 마구 지나갈 수 있도록 더운 곳이니까 그렇게 돼서 참 교회가 잘 지어져 있었고요. 찬양이 정말 뜨거워요. 이 깊은 총구석에 뭐가 있겠냐 싶은데도요. 다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요. 참 연주도 정말 잘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걸 요번에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완전히 가수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줄 알았으면 제가 아이들 설교를 준비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거기에 아이들이 한 백몇십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른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 내에 조용하게 잘 앉아 있었디다. 설교는 어른들 설교인데 아이들 보기가 제가 얼마나 미안해서 만약에 내가 다시 올 수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꼭 준비해서 그리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주일 두 군데서 설교하고 현지 교회를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 참 감동스러운 것이 이 깊은 골짜기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저게 참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선교사 한 사람이요 혼자서 이 학교를 돌보고 이 교회를 돌보고 했으니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친다는 자체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선교사님 들어 혹시 자료가 필요하거든 제가 가진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했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도 참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이 재정 문제였습니다. 현지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평소에 도시로 나와가지고 자기 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 학교로 와서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덕시간이나 윤리시간에 성경을 가르쳐도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사 월급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목회자들을 돕기도 하는데 그건 막 특별히 몇몇 분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대부분 그 목사님들은 생계 자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선교부에서 그분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태고 예배당도 보니까 한 10년 넘어 됐는데 대부분들이 그 리모델링을 완전히 다시 해야 될 만큼 군데군데 썩었고 꺼졌고 그런 상태인데 교회당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모셔놓고 이분의 생계를 교회가 맡아서 감당할 능력이 없고 교회 한쪽이 뭐 부서지거나 깨어져 나가도 그거 한쪽 고쳐낼 만한 능력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 나라 형편이 어려운 건가 싶어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농사를 열심히 지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게 없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농사에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비싸게 친대요.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의 70%를 뺏긴답니다. 남는 거 30% 가지고 경비 지하고 나면 10%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실컷 하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아예 농사 지을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농사 안 지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먹을 게 지천으로 늘렸거든요. 산에만 올라가면 먹을 게 있고 땅을 파면 먹을 게 있답니다.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땅을 파면 그 고구마같이 생긴 게 있대요. 그걸 갈아서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것도 가축을 한 마리 기르려면 그 한 마리 당 얼마간의 땅이 있어야만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축의 먹이가 생산될 만한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게 그 나라 법이랍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부스러기 살을 먹는 집은 잘 먹는 집이고요. 옥수수 살, 그러니까 옥수수를 빠개서 만든 살처럼 만든 이 옥수수 살을 먹는 집은 그런대로 괜찮은 집이랍니다. 대부분이 그 땅속에 고구마처럼 있는 거 그걸 파서 갈아서 밀가루처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좀 벌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 돈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안 되고 교회가 어디 좀 부서지거나 했을 때 수선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마치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만 포항에 가령 제철이 없어지고 기업이 몇 개 철수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저를 불러가신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 식사 대접을 한 끼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경비가 듭니까? 그랬더니 어른 아이 합쳐서 400명 정도 잡고 100만 원이 든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0명 대접하는데 100만 원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장만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게 상당히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물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인데 우리 돈으로 금 100만 원이 들면 야, 뭐 상당히 음식값, 사서 하는 음식값. 이건 굉장히 비싼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일지라도 참 마음껏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아무도 점심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기도 아니고 모식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막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님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줍디다. 한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선교 그 각 교회를 맡아 있는 목사들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한때는 그 아홉 교회 다 지원을 했답니다. 했는데 몇 년쯤 지나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만큼 지원을 해줬으면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지. 왜 자립 안 하고 매 손만 벌리느냐. 그래서 하나 둘 끊어버린답니다. 한국 현실에 대해 맞는 이야기지 그게 선교지 그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 가정이 생계가 그런 형태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교회가 자립이 되고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립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몇 년간 지원하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홉 교회 중에 어쨌든 1-2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가 세 교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매월 세 교회 지원금이 들어오면 그걸 놔놓고 아홉 교회 목사님들을 다 불러놓고 이번 달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그래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 한 얘기가 목사님이 그쪽에 저 안쪽에 있는 교회 이름이 시온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식사비로 주신 거 있죠? 그것도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아홉 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쪼갰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장학금도 준비를 좀 해오라 해가지고 해가 갔었는데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현실이 좀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필리핀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 설명을 좀 잘 해 줍니다. 여러분, 필리핀이요. 우리나라 6.25 때 군대를 제일 먼저 보낸 나라입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탓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엔군으로서 제일 먼저 참전한 나라가 필리핀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적어도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국내선 항공기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뜬 나라랍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그 나라가 그리고 이 두뇌 우수한 두뇌도 많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등장하는 그 러브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네요. 러브 바이러스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랍니다.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사고 친 바람에 이분이 미국 펜타곤의 특채가 돼서 지금 펜타곤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40년 넘게 통치를 하는 동안에 그 부작용이겠지만은 전 국토를 한 10명 정도가 다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온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책 실패로 기업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고 말하고요. 있던 기업들조차 노조가 워낙 강성해서 다 떠나버렸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래도 제대로 지을 형편이 안 되고 일터를 가니까 일터도 없고 이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정말 잘 살고 그래서 물가도 높고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제대로 유지를 해나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현지 교회 목사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1년에 한 차례지만 2주 동안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건너가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교수로 있는 분들이 그 여비만 드리고 사례도 없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2주 동안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필리핀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내내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 내내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이걸 2주 동안 꼬박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고 하던데 거기에 비하면 이 집회가 얼마나 강행군인지 모르겠다 싶은데도요. 그걸 잘 감당을 해내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아주 요긴한데 또 하나 그렇게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뒤를 돌봐주는 일이 아주 요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놔놓고 목사님들을 세워놓았지만 돈의 유혹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교단 선교부로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를 쪼개가지고 이끌고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슬람으로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 민다나오라는 섬 남부는 이슬람 세력이 있고 지금도 반군이 가끔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후원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유지가 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막 주머니는 싹싹 다 털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습니다. 그래도 어디 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떠오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쨌건 돌아가기만 돌아가면 효자절기에 교인들의 호주머니부터 좀 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 있으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가기 전에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정해놓고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께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목하고 본문을 바꿔달라고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레위에게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10절에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가 앞으로 이런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은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레위가 맡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가 하는 일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를 향해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재산이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 그거 일부를 레위에게 주어서 레위는 그걸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레위에게 하는 축복이요. 재산이 풍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가 어떻게 재산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 간에 풍성해지지 않으면 레위가 재산이 풍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재산이 넉넉해지고요. 수확이 많아지고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그 일부가 레위에게 돌아가서 레위가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 간에 풍족해져야만 레위가 풍족해질 수 있는데 모세가 레위에게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혼이 살찌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만 살찌면 그건 참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가난한데 목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한국에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조금은 일어나는 듯한데 이거는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레위에게 내려준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요. 목사가 재산이 풍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풍족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찌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재산도 풍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영원히 건강하게 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이 풍족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산이 풍족해집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산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는 자체를 복으로 여기시고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아껴 써야죠. 투기하거나 사기치거나 남의 돈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면 부정한 방법이 아닌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노라. 그 말씀 속에서도요. 일단은 영혼이 잘돼야 되고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은 영혼만 잘되고 영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재물까지도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결단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돈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돈을 다루는 것은 조금 천하게 여겼거나 선비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멀리 했던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일본하고 무슨 이런 저 계약을, 조약을 체결할 때에 그런 걸 꼼꼼하게 잘 안 따졌답니다. 선비가 돼서 이자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그 일일이 논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긴 탓에 대충대충 넘어가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고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 이걸 너무 세속적인 일이라서 교인들은 그런데 너무 관심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돈이란 놈이 싫으나 좋으나 함께 가야 할 친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무조건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뭐 기후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비행기가 계속 취소되는 바람에 원래 예정대로 못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공항에 나왔는데 첫 비행기 캔슬, 두 번째 비행기 캔슬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헐리벌떡 뛰어다니면서 다른 항공사의 좌석 7개를 간신히 구해놨습니다. 간신히 구해놓고 쫓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달러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반드시 현찰 3만 페소가 지금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카드도 안 되고 달러도 안 되고 현찰.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이 저 정상적인 좌석보다가는 항공사에서 특다히 빼놓은 다른 좌석인 것 같았던 것,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저는 막 뒤에서 구이구만 하고 있고, 앞에서 잘 하실 터인데, 이 딱 현찰 3만 표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들어간 카드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 갖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 공항에도 ATM기가 없어요. 그래서 차 하나 집어 타고요, 대형 백화점 있는 데까지 뛰어갔습니다. 가가지고 ATM기 네 개를 더듬어가면서 간신히 그걸 뽑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요. 10년이 넘도록 이 덜락날락거리면서 이 일을 해오신 목사님들 손에 카드 한 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 어떤 의미였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데 가냐 하는 데는 이게 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어느 정도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딱 바꿔서 그거 딱 가져왔다가 이게 모자라 버리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함께 가게 돼서 목사님들에게 좋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들었고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저를 데려가셨던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께 웃으면서 아 원래 대우를 낚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자리까지 하나 얻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상설 신학교가 생기게 되면 상설로 여기 와서 가르쳐야 할 교수 요원 중에 홍 목사 이미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로 많이 도우게 됐는데 마지막 공항에서도 보세요. 그 목사님 일곱 분 갔는데 저 빼고요 여섯 분. 해외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안 갖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친히 다루고 하는 이런 것을 천하게 여길 일이나 이거 좀 멀리 해야 신령하고 목사들은 이런 일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막 그렇다 치고요. 그럼 우리는 돈을 그렇게 멀리 하거나 돈을 다루는 것을 너무 세속적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요. 다음을 삼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쓸 때 안 쓸 때 이런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돈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는 것이 위험해서 그렇지 돈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적절하게 쓰고 관리할 줄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요. 이런 재물의 복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레위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레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의 재산이 풍족해지려면 모든 성도들이 풍족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 그 한 교회가 외국에 갔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그렇게 개척했는데 한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와서 그 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나중에 또 뭐 큰 시험을 만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제가 참 관심을 많이 보였더니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학교에 한인 학교가 있는데 주일 오후에 초등부 아이들이요 400명이 모인답니다. 저 아이들을 잘 키우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거냐. 그래서 제가 헌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설마 한두 개는 안 있겠냐 싶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선교사님 보여주면서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게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한번 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목사님이 만드셨단 말입니까? 예, 제가 매주 한 편씩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합니다. 보내달래요. 보내주면 그 한글로 대사된 걸 영어로 바꾸고 또 거기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보내주면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편씩 제가 꼭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마산의 다른 목사님께서 완전히 아이들 말로 뿅 가버렸습니다. 저보고 마산 한번 오래요.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120명이랍니다. 오셔서 하루 저녁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발 그 카드 가르쳐 달라 그래서 연락하시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흔한 자료도 아닙니다. 근데 저로서는 참 감사한 것이 여기 앉아가지고 거기 선교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제게는 참 큰 기쁨이었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참 기뻐하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호세절교회 여러분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처음부터 제가 이런 일을 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힘써 줬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그런 거 만들었고요. 여기서 공부하느라고 성경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이 저기 가서 그렇게 귀하게 쓰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해서 돕기로 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지에 그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돈 보내는 일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보내기로 마음을 일단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어렵다고는 말하지만 그런 분들의 삶, 거기에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주간 거기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면서 참 영어로 원고 쓴다고 진땀을 흘렸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누가 나를 불러서 이런 일 시켰겠느냐 이런 생각에 참 행복했었는데 여러분 이 행복이나 이 기쁨이 사실은 이 좋은 땅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풍족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실,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복을 저 먼 땅에요,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저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유지하는데요, 화란에 있는 아이들이 저금통 깨가지고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 화란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알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 어린 아이들이 저금통 깨가면서 보낸 돈으로 저 신학교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헌금, 작은 지원이 거기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여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에 더욱 협력하시고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교회에서도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음껏 쓰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손이 작아서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실컷 쓰고 왔습니다. 근데 참 기분이 좋아요. 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요, 거기 가서 정말 크게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